결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 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아,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마라다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아,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com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0월 17일자 아침신문 중에서 살펴볼 기사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국감 소식이 주요 뉴스로 좀 많이 다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사실 뭐 일반적인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거보다도 더,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개인의 그 건강정보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병원 어디 갔다 왔는지, 무슨 약 탔는지. 예. 이게 다른 사람에게 노출된다는 거. 충격적이죠?
예.
카카오톡 검열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하루 평균 2,600여 건씩 받아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년 6개월, 그러니까 2010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435만 1,507건의 의료 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됐습니다. 하루 평균 2,649건에 이르는데요.
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한 계좌 추적, 통신 감청 건수와 비교하면 이 의료 정보 제공 건수가 현저하게 많습니다. 계좌 추적과 통신 감청은 하루 평균 953건. 이건 계좌 추적이고요. 통신 감청은 6.8건입니다. 수사기관이 건보공단에다가 의료 정보를 요구하는 명분은 수배자나 실종자의 위치 파악, 보험사기 같은 범죄 수사입니다. 그러나 수사 목적이 기재된 공문을 받으면 건강검진 결과, 병명, 진료 날짜, 의료기관명, 이런 것들이 담긴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손쉽게 그것도 대량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수사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정보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건보공단은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을 따로 두고 의료정보 제공에 도리어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공하고 나면 당사자에게 우리가 수사기관에 이런 정보 제공했다 통보해 줄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남몰래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그 거리에서 체포된 적이 있는데.
네.
그러면 김용민 PD의 정보도 제공됐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제 건강이 제가 두루두루 다 말씀드리고 다니니까.
예.
비만에다가 고혈압에다 당뇨.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성병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알려지게 된다면은 이게 낭패죠.
예.
예.
또 소재 파악을 위해서도 이런 정보들을 요구했다.
근데 소재 파악하는데 왜 아 뭐 주변에 어떤 병원이 이용했는지 뭐 이런 거 파악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예, 보통 이렇게 또 현금 인출하고 하면은
예.
아 어디에 있다.
예.
위치 추적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 하, 참 이거는 그래서 경향신문 일면에 주목할 만한 그런 기획 기사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IT 기본권을 찾자. 이런 제목입니다.
예.
지금 우리 헌법을 보면 말이죠. 표현의 자유, 사생활 침해 금지, 통신의 비밀 침해 금지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이라든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보공단의 개인 의료정보 제공 이거 반헌법적 행위 아닙니까?
예.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서류, 장부 등 실제 물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 물건을 가져가는 아날로그식입니다. 2011년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조항이 마련됐지만 수색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많은 거지요. 압수수색 영장에 나온 범죄와 관련 없는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맞도록 사법체계에다가 IT 기본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뭐 현행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이 감청영장을 가지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 이게 적법한지 합법적인 건지 뭐 이걸 따지기 전에 정부가 아,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 우리가 기본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권을 찾고자 하는 주체가 국민이어야 이게 힘이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보기술 기본권 도입을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이거 개인정보 엿보기가 도를 넘었다는 그런 기사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10면에 나와 있는데 2010년 건보공단 직원 강모 씨는 배우자 직장 상사의 가족관계를 살펴보려고 그 공단 사무실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몰래 엿봤다고 합니다. 열람 횟수는 13건. 그런데 결과는 정직 처분. 경징계 아닙니까, 이거? 자, 이듬해 또 다른 건보공단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가 각각 택시에 놓고 내린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보려고 고등학교 동창의 연락처를 찾아보려고 건보 전산망을 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건보공단 직원 31명이 가입자 97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람 건수와 별도로 외부에다가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무려 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군요.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도우미의 개인정보를 엿보는 개인적 필요에 따른 열람도 있었고요.
예.
특히 지난해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공단에서 파면된 이모 씨 같은 경우 모두 185차례에 걸쳐서 채무자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엿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채무 반환 독촉 또 비난 문자 메시지 발송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이런 직원들은 당연히 해임이 됐겠죠.
그렇죠. 뭐 생선 앞에 고양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 자, 조선일보 1면 경향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그 조선중앙통신 공개 보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 서해 교전이 벌어진 얼마 전에 NLL 침범 사건이 그 발단이 돼서 빚어졌던 남북 간 그런 교전. 예. 이 교전이 벌어진 지난 7일 총정치국장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통문을 보내서 북측 특사와 김관진 실장 사이에 긴급 단독 접촉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남측이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자, 이튿날, 낮 1시 23분, 긴급 단독 접촉을 재차 요구하는 2차 전통문을 보냈지만, 또 남측은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10일, 7시 10분쯤, 저녁이 되겠죠. 긴급 접촉 요구에 응할지, 우리가 보낸, 그러니까 북한이 보낸 전통문을 그대로 공개할지 양자택일하라 이러면서 압박을 가합니다. 남측에다가. 자, 그러자 남측이 1시간여 만인 8시 25분 답신을 보내서 국방부 정책실장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고 북측이 이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남측한테 북측이 압박을 가하니까 남측이 그동안 쭉 침묵을 유지해왔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1시간여 만에 이렇게 답신을 보낸 거지요.
예.
자, 북한 측은 이런 주장도 펼쳤네요. 남측이 이 비공개를 먼저 요구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지난 15일에 있었던 군사회담 당시 그 국방부는 회담이 끝날 때까지 회담이 열리고 있는 사실조차도 확인해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서로 밀었었죠. 예. 국방부에 알아봐라고 청와대는 얘기했고 예.
청와대는
또 국방부는 통일부에 물어봐라 뭐 이런 얘기했었고
완전히 똥개 훈련을 시켰어요 기자들을. 자,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회담이 끝난 직후에 회담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니 그럼 회담이 있었다면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아무런 확인도 안 해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북측이 비공개를 요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북측은 비공개를 요구한 쪽은 남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 관계는 투명해야 된다. 이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그간의 남북 관계 원칙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북측이 비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했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근데 남측이 먼저 비공개를 요구를 하니까 남북 관계의 투명성 이 원칙은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것까지 드러나게 된 셈인데 뭐 북측 말을 그대로 믿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제 국방부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외국 해외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또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뭉뚱그려 얘기하고 있죠.
예.
진짜 북측이 거짓말을 한다면은 야 우리가 언제 비공개 요구했냐 니들이 먼저 얘기했지 이렇게 나와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특검이 가능합니까?
수사권, 기소권이 담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조선중앙통신은 북측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는데 북측은 서해의 예민한 수역을 넘지 않으며 고의적 적대 행위가 아니면 공격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교전 수칙을 수정하고 대화와 접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측이 계속해서 남측이 그야말로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가 이거를 보여주고자 이렇게 회담 전말을 공개했다라고 밝혔는데 말이죠. 예. 남북관계 투명하게 해야지요.
예.
박근혜 정부 원칙대로 하십시오. 예. 왜 이렇게 감추는 것도 많고 국민이 궁금합니다.
이런 접촉들 녹음을 해서 네. 녹취록을 공개하면 뭐 진실이 뭔지는 금방 밝혀질 것 같은데
녹취록이 있지 않을까요?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남북관계가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5.24 조치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5.24 조치를 우선 풀어야 남북 간에 뭐 진지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고 또 아울러서 더 이상의 전쟁과 충돌이 없는 남북 화해협력 그 기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5.24 조치, 이게 바로 천안함 사건 이후로 남측 정부가 대북 제재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자, 이 5.24 조치로 말이죠. 한국인이 그 손해를 보고 있다. 도리어 중국인이 덕을 보고 있다. 이 기사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아일보 일명 기사인데요. 북한과 중국의 접경 도시인 랴오닝성 단둥에서 9년째 대북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A씨. 이 A씨가 요즘에 한 개에 80원짜리인 작은 소품을 한국, 중국 등에서 구해와서 북한에 팔아 한 달에 500위안 정도 이렇게 번다고 합니다. 5.24 제재 조치 이전에는 한 달에 최소 6만 위안을 벌었는데 지금은 500위안이라는 겁니다. 단둥에서 만난 이 한국인 A씨는 5.24 조치 때문에 미수금이 230만 위안 정도 발생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둥에서는 5.24 조치로 남북 직접 교류가 금지되니까 북한 상품이 중국을 거치면서 중국산으로 둔갑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북한과 거래를 못하는 한국인 사장을 제치고 다른 나라 직원들, 그러니까 중국인 직원들이 사업을 꿰차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취재 결과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이를 두고 단둥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은 5.24 조치에 따라서 남북한이 닦아놓은 교역 루트를 중국인들이 다 차지했다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 5.24 조치 이후에 북중 간의 교역량은 급격히 늘었고요.
예.
예, 남북한 간의 교역량은 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나흘간 중국 방문을 했죠. 여기에 그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도 함께 갔습니다. 근데 출국 전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당 지도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중국 통도 아닌 그가 뭘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중국 가서 뭐 세미나 기조발제를 했다고 하는데
예.
여기서 한 발언도 상당히 좀 그 봉창 두드리는 멘트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경향신문 3면에 나와 있는데 중국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문호동 무임금을 거론했다는 겁니다. 사실 문호동 무임근 이게 중국 공산당 체제가 다른데요.
예.
어찌 보면 북한과 같은 색채의 그 공산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문호동 무임금을 이야기한 점도 그렇지만 일단 문호동 무임금 이거는 이제 저거거든요. 국회가 공전 상태일 때 국회가 할 일을 안 할 때 의원들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그런 문호동 무임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새누리당 안에서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냥 세비를 삭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세비를 동결하자 뭐 이런 안 정도로까지만 진전된 건데 이게 뭐 김문수 위원장이 예, 문호동 무임금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예.
너무 나간 거죠.
저는 예. 중국의 소방체계나 뭐 119 응대체계 점검하러 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 나 김문수인데 뭐 이런 일도 없었고요. 예.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게 월급 못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였는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다. 예, 이렇게 경향신문은 기사를 매듭짓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간 것 자체가 좀 의문이네요. 왜 예, 갔는지.
예. 뭐 당비로 갔겠죠. 예. 경향신문 3면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일본 이야기인데요.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노광일 대변인과 일본 기자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가토다스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하니까 외교부 안에서는 일본 기자들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사이에 설전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
예.
자 어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가토 전지국장 출국금지 연장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일본 기자들이 아주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산케이신문 소속 기자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권국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 도발적인 질문인데. 순간에 이 브리핑룸에 한국 기자들과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관한 일본을 앞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된 민주화 과정을 거친 적이 없는 일본의 정치 체제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에 걸친 민주혁명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민주혁명은 한 번밖에 없었군요. 예. 여러 차례에 걸친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요구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고.
예. 여러 차례 쿠데타는 있었죠.
여러 차례 쿠데타도 있었군요.
예.
자, 산케이 사건은 이런 그 한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정치적 우월감을 한꺼번에 빼앗아갔다는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한수 아래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 사람들에게 그것도 삼류 언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산케이 신문으로부터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훈수를 듣고 조롱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이를 지켜보는 한국 기자들의 심정은 참담하고 고통스럽다고 경향신문 기자는 기자 메모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 있죠. 청계재단. 청계가 MB의 아우라고 하더군요.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출연해서 만든 청계재단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차입금 상환이 미진할 경우 재단 설립 취소까지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청계재단은 MB의 빚을 갚느라 장학사업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청계재단은 사회에 헌납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MB의 빚을 갚을까요? 자, 이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이 청계재단 차입금 문제와 관련해서 청계재단이 2015년 11월까지 약속한 차입금 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재단 설립의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의원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청계재단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MB의 부채 때문에 장학금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계재단은 설립 과정에서 MB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30억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이후에 청계재단은 빚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서 50억을 대출받았다고 하는군요. 재단은 매년 2억에서 3억의 대출 이자를 갚고 있지만 외부 기부금이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되니까 장학금 규모를 축소한 겁니다. 당초 2012년 9월까지 자산 매각을 통해서 빚을 상환하겠다고 교육청에 보고했던 청계재단 다시 상환 기간을 2015년 11월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후에 재단에 납입된 기부금은 전무한 상태고 부동산이나 주식 매각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1200여 개 공익법인 가운데서 부동산 자산에 차입금이 있는 재단은 청계재단이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우 찾아봤습니다. 예. 풀청자의 신의 계좌입니다.
아, 신의 계좌군요.
예, 예. 예.
단신 기사인데요. 동아일보 8면을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새 대변인의 김성수 씨가 이렇게 임명됐다는 겁니다.
MBC 출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뉴스데스크 앵커도 아마 1개월 정도 했을 겁니다.
예.
엄기영 전 사장이 이제 MBC 사장이 되고 나서 뉴스데스크 앵커 자리를 바로 이분이 이어받았는데요. 한 달 하다가 신경민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물려줬는데 이분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가셨군요. 누구와 발탁을 해서 데려갔느냐.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냈고 이번에 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는 겁니다. 국민일보 일면을 보면 말이죠.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 최근 5년 동안 모두 48명의 전현직 임직원 자녀가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편법으로 고용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원전을 대체할 묘안이 없다. 새 일자리 등 주민이 체감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신면에 실렸습니다. 조선일보 이야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삼척, 영덕, 원전 여기 포기하면은 결국 화력발전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15% 정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기왕 원전 건설 이게 길이 막혔다면은 현지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를테면은 파격적으로 싼 가격의 전기 공급을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병원, 체육관 등 공공시설 건립 같은 이런 일회성 지원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이익을 얻어서 같이 성장하도록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원전하자. 좀 더 믿기를 실효적인 걸로 해가지고
예.
원전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 14면을 또 보면은 연세대 이사회가 12명의 이사를 정수로 했는데 이 가운데 4명은 개신교 교단에서 한 명씩 추천받아가지고 이렇게 선임하도록 했던 것을 2011년에 연세대 이사회가 바꿨습니다. 4명에서 2명으로 줄인 거죠. 개신교계가 반발을 했습니다. 자, 이게 소송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이 연세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에 반드시 등장해야 될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냐?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입니다.
예.
왜냐? 이 사람이 연세대 이사장일 때 이렇게 개신교 교단 이사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였거든요. 방우영 명예회장 이름은 나오지 않고 예. 대법 판결 기사만 있네요. 예. 이 기사를 실은 신문은 조선일보가 유일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10월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이 세월호 1등 항해사 강원식 씨를 향해 질타하는데
19년 동안 항해 경력이 있고 또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조심만 하고 있었지 그 상황에서 배가 계속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더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했어요 못했어요?
제가 조타시 안에 있었는데 뭘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본인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게 이야기 안 되죠? 뭐하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해보세요. 기억나는 대로.
네.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대로 그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9시 46분경 이준석 선장하고 같이 탈출했죠? 배에서 나왔죠?
네.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셨어요? 안에 있는 수많은 승객들은 생각 안 했어요?
그때
했어요 안 했어요?
해경에서 빨리 타라고 해서 정신없이 그냥 타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경에서 빨리 타라고 했다 손 치더라도 안에 있는 승객을 생각을 했냐고 안 했냐고.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도 빗대를 높이며 추군.
지금 증인하고 이준석 선장하고 증인하고 이등항의 박형영호 기관장 박기호가 계속 일관된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승객구조 있는데 해경해 봅시다. 아 적어도 배 안에 있는 200명 정도 밖으로 꺼내야지 해경이 건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선원들 지내줄만 살려고 다 도망나가고 밖으로 나와서 재판할 때는 승객을 구조하는 건 해경의 몫이다라고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김영호 등인 선장과 선원들의 의무가 뭡니까? 자기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배의 승객과 다른 선원들을 최대한 위험에서 구조해야 될 의무가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재판전에 서가지고 승객 구조는 해경의 몫이다라는 식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까?
증인 그 답변 좀 하세요.
김영호 증인 답변해봐요.
결국 2등 항해사 김영호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다면 세월호 선원들로부터 구조해야 하는 사람들로 낙인 찍힌 해경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과 해경 1, 2, 3 정장 김경일 씨의 일문일답.
그 당시에 왔을 때 그 세월호에 퇴선 명령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또 선내 진입한다든가 그 정도는 해야 했는데 왜 안 했었나요 그 당시에?
아 그때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 당황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창문 쪽에서 구조 요청하는 승객들이 많이 있었죠.
아, 저희들은 그때 당시 구조를 요청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구조했습니다. 구조를 요청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구조했습니다.
아니 배 속에 있는 분들 말씀.
배에서 구조 요청한 사람들 다 구조했습니다. 저희들이 못 봐서 구조를 못했을 망정 저희들이 본 구조 이론은 다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방송에 보기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그 창문 속에 그 승객들이 그 구조 요청하는 장면에 나왔었어요.
네, 저희들은 그걸 걱정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본 이상 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배에서 이제 그 구조를 했잖습니까? 할 때 망치 같은 게 좀 없어요. 망치 같은 거 이렇게 깨버렸으면 그분들 다 탈출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그 저희들이 저와 선조들이 본 인원들은 다 구조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조를 못했습니다.
구조 요청한 사람은 구조했다. 요청하지 않은 사람은 물에 잠겨 죽어도 된다는 말. 갑자기 이분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